우리가 진리받을 하나님 말씀 계속 출애굽기 이어서 보십니다. 22장 16절로 20절까지 짧은 문절인데 한 구절씩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짓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같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동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도덕에 관한 법, 그래서 오늘 1하고 다음 주에 21장부터 또 끝절까지 또 나눠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잠깐 쓰다 말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하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인데 분명히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시민법 이렇게 하는 데에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을 살피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답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그리고 상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저럴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 규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라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말씀을 살피고 연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호하거나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건 경건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정결법, 또 도덕적인 정결, 또 종교적인 정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을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시내산의 언약에서 도덕법이라고 정수할 수 있는 십계명 외에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시민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시민법 중에서 몇 가지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6, 17 말씀 보니까 결혼 전 혼전 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16절에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또 약혼하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죠.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오 말합니다. 그래서 꾀어라는 말은 아주 집요하게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거듭 그렇게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에게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동침할 때까지 여러 번 걸쳐 집요하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허락을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했으면 그녀의 아비의 허락하에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여인과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여자를 취한 남자는 다시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여자를 취했다가 감정이 식어버리면 순간적으로 그 육체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16절 17절 그러면은 강간이냐 그런 강간 케이스는 아닌 거예요. 강간 케이스라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강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2장 25절 27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할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주인과 일방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 보이라는 얘기예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강간의 경우와 다르고 남자가 그 유혹을 해서 여자가 응답하여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자는 여자의 아버에게 신랑 지불금, 즉 빙패죠. 이 납폐금을 들여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아비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내가 사유로 삼고 싶지 않아. 도무지 합당치 않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해도 그 남자는 여자의 아비에게 신랑 지불금을 드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으로서 남편이 되지 않을지라도 사실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남편이 된 것이므로 그에게 대한 분명한 책임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아마 이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다른 그 남는 자에게 시집가게 될 때 다소 유리한 조건에 시집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뭇 오해 소지를 가질 수 있는데 신랑 지불금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치 매매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랑 지불금은 그런 매매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받는 선물과 구별되는 것이고 신부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출가해버리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보상 가치의 차원인 것입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또 주는 선물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온 예로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에 와서 어떤 액수를 부르든지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얘네들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그 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딸 악사를 사사 온니엘에게 실을 보낼 때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고 한 요구,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주는 선물의 예라고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랑 지불금은 여자의 집안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또 결정되기도 하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납폐금이라고 되어 있는 신랑 지불금은 결코 여자를 매매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시집가자 하신 여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그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원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성은 쾌락을 위해 주어진 것 이전에 결혼이라는 그런 범위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이 결혼이라는 전제 속에서 사용되는 성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런 결혼 개념의 차이가 의미가 퇴색해졌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는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 일례의 그 결혼 개념이 더욱더 확연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될 사람에게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의 성적 순결을 보호해 지켜야 할 의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남자가 유혹해서 여자가 허락했다는 것, 그것이 뭐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 원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요구하신다? 성적 순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구식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죠. 정혼했어도 이들은 다시 이 히브리 사람들 두 번 결혼하는 거 아시죠? 두 번 결혼한다는 개념이 한 번은 약혼하는 것이고 한 번은 혼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만으로도 뭐의 효과가 있어요? 결혼식한 부부관계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몸을 섞고 부부관계를 할 수 없어요. 결혼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러주는 것이 성적 순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그가 또 다른 남자를 알았다, 그것은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조셉이 조용히 그 마리아를 끊고자 했던 이야기가 거기 그 성경의 이야기 있죠. 근데 이것은 남자를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맹태한 것이다. 요셉에게 일러주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풍성케 하고 더욱더 자손을 번성시키고 땅을 정복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어떠한 다른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 쾌락을 얻게 한 도구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쾌락의 도구로 전략시키는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부부관계에서만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성적 가치관과 개념은 그 사회를 파멸로 몰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그런 풍조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이래서 소중히 지켜야 할 가정이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이 쾌락의 도구로만 여겨지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을 오히려 속박으로 여겨서 결혼하지도 않죠. 그 결과 독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자녀는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고 풍성히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는 그 명령의 죄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에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급속하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도덕이 극도로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사회가 병들고 부패하고 무너지고 만 것이 로마의 한 예입니다. 이렇게 성도덕의 문란은 좁게는 한 가정, 넓게는 한 나라를 망조로 만드는 파멸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갈수록 이 성의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현대사회 풍조가 이 시대가 이미 멸망의 위기에 놓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가치관과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적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건전한 성도덕의 모범으로서 이 시대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기 그 18절부터 또 20절까지는 사형에 이르는 이 세 가지 범죄를 알려줍니다. 18절, 20절을 보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심각한 범죄 세 가지가 첫째는 무당이고 두 번째는 수간이고 또한 이방신에게 제사드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라? 사형을 시키라는 죄악들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뭐다?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무당, 또한 그 수음하는 것, 수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이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거짓 예배와 관련된 죄악입니다. 거짓 예배. 자, 좀 더 설명할게요. 18절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 받아서 점치고 장래일을 예언한 자를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신이 섬기는 악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세상 사람들 참된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득세할수록 그 사회가 점차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무당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배우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그런 교수를 할지라도 박사를 할지라도 권력과 또한 정치인들이라 엄청난 재산의 부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알아서 화를 막고자 복을 빌기 위해서 무당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또 31절 말씀 보면 점치지 말란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않으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고 엄밀히 금한 것들을 쫓아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오늘날 현실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죠. 크리스찬들도 점집에 가서 점치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하는 경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들이 찾는 무당은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인간의 기흉 화복도 결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 분은 오직 누구예요?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 무당들이 갈수록 기승부리며 무당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탁해지고 빨리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당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결과는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멸망과 폐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 성전에. 우리 이제 에스겔서 이제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악이 황야하는 곳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이 아닌 오히려 진노와 심판권이라는 것입니다.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는 것, 자기만 사악한 영과 접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영과 접촉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결국 그를 살려두라는 얘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철저하게 무당을 멸하도록 규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장난삼아라도 그걸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로점 보거나 무슨 뭐 오늘의 운세 보거나 하는 거 하나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색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사회적 법이 있어 무당을 종교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미혹하는 무당들을 철저하게 배회하고 사라지도록 간섭하지 않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당, 마귀적 능력을 이용해서 인간의 미래를 아는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여인인데 이것이 여의자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에서는 누구도 있어요? 분명히 박수인 남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동일하게 어떻게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겠어요. 이들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재난을 말하고 또는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미 신명기 18장의 금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 속에서 자기가 조종해 보려는 무서운 불신앙의 형태를 뿐 아니라 마귀적 능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거짓 숭배의 형태예요. 거짓 숭배. 거짓 숭배. 뭐 사탄도 숭배하고 여러 가지 거짓 예배에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격하고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들은 죽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퇴색시키는 모습이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형에 처하는 범죄는 짐승과 성관계하는 이 수관입니다. 19절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신성하다 생각되는 동물들과 성교를 합니다. 자신도 신성해진다.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힘과 완성한 생식력을 가질 수 있다 믿고서 하나의 종교식으로 짐승과 수간을 행했던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적인 불결한 문제 이전에 거짓 숭배의 문제예요. 거짓 숭배.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들 바알 섬기는 자들이 제사의식 속에서 소와 수간함으로써 인간이 신성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나안 종교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짓 할 거다라고 염려해서 아예 이것은 죽여버릴 일이다. 여지가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들.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죠. 그렇지만 그들을 그 땅을 줄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야 되세요. 뭐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죄악이 꽉 차서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냐? 오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쫓아내기까지 이 민족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고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에 심기고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드신 그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혼인해 부부가 된 남녀가 정상적인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라 짐승과 간다는 것은 성과 혼인이란 신성한 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고 거룩과 경건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며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영혼을 파괴하는 자신 고유의 위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짐승으로 스스로를 전략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반드시 저택하라 죽이라 말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타락하고 방탕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는 규례로부터 짐승과 그런 행음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생각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니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것이 나에게 유익과 기쁨이 준다 해도 결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점검하고 해야 할 행동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과연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과연 내 이웃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느냐. 말씀드렸다면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가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익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신을 살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루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누구한테? 20절이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결코 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인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처럼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보다 심각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희생 드리는 자를 철저하게 멸하라고 명령하실 만큼 그들에게 진노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를 신뢰하거나 확신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희생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그 신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어내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의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희생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겠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다른 신의 힘을 얻고 의지해 보겠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무시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림을 통해서 그것이 또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 만큼 크고 무거운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데이 스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시편 96편의 말씀. 자, 사형에 이르는 이 세 가지 범죄는 결코 고대에 있었던 그런 유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21세기에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마술을 행하고 우리를 속이는 무당들과 점쟁인들이 더 흥황하는 시대입니다. 아예 대놓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도 많고 아예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소설과 컬트의 영화들, 만화들 이런 것들이 영적세계를 다루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자기 백성들의 순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적인 순결과 더불어 예배의 순결, 또 교회 안에서 예배의 순결이 깨뜨리고 무너진 일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법으로 주었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들을 사용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신약교회에서는 그들을 출교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권 밖으로 쫓는 얘기고 이것은 영적인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귀중성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명확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평소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엇으로서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난 이것만 했으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난 이것만 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것, 그것이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관계라면 그 역시도 하나님 아닌 그 여타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라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큐티하면서 그런 걸 살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절박한 상황과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께 부르시라 말씀하고 있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간구한다 그 의미 속에서 그 어떤 의미죠? 부지런히 찾아 살핀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새벽에 토요일 속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 살피는 것이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살펴져서 그것이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확신하고 할 때 내 영혼과 내 가족과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20절까지 하고 다음 주 21절부터 31절까지 도덕에 관한 것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